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양육시키시고 또 주님의 일꾼 삼아 주님의 이 선한 일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 더욱 우리 주 성령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여시어 모든 의심을 접어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그들 모두가 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합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중집회에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마땅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영어로는 peace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꾀와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가 어떤 배운 지식과 또는 자기가 습득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잘 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며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사회에서도 실은 화목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람을 semi-gregation animal 그래서 반 그 군거 어떤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여럿이 있고 싶고 또 여럿이 있으면 또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라든지 꿀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거 동물이죠. 함께 사는 것이고 호랑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은 군거 동물이 아니라 혼자 개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독립 생활을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반군거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영역도 이렇게 확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이라든지 또는 그룹 속에서 함께 또 어떤 집단도 이루고 사는 그런 semi-gregation animal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도 중요하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속에서도 무리 없이 정말 평화롭게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또는 그런 사람을 또 따르는 또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생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실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로지 저 천국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관계없고 그저 자기 어떤 이 세상에서의 위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관습이라든지 또는 자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잘못된 그리고 그 인생 7,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안에 자기 자신을 모두 다 걸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람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만 이제 드디어 인간다운 어떤 삶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고 이 죄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저절로 어떤 진화됐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확실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일에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매뉴얼. 인간은 7, 80년 쓰면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끝나서 없어지는 그런 물건과 같은 한 번 있다가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그 영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찾는 마음 그거를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 영생을 찾아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니죠.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화목을 다시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사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서로 불화하는 두 사람이 교제할 수 없죠.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화평 가운데 화목하고 같이 하는 그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고 어떤 사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어떤 불편한 관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의로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에 있는 이 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도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가화만사성. 그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죠. 신화만사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과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이 바로 창조주, 조물주이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희생하신,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어떤 불화의 요인을 전부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골로새서 1장 20절로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단번에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노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분을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의롭게, 실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그렇게 선하게, 그런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은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가장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 일을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그 능력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 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밝아 벗겨진 그런 상태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과 모든 그 고난과 순환을 다 견디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실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갖 남아있는 한 방울 피도 나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 일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시고 이제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담을 예수님의 피로 전부 사해 놓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사귐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불화학 요인을 전부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를 받았으며 얻었으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늘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확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늘 기뻐하시고, 또 늘 즐거워하고,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든, 우리가 같이 봉사를 하든, 같이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화목을 얻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사귐. 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이 사귐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 가운데 정말 화목이 누릴 수 있는 그 화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사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도저히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화목의 화목을 깨치는 그 불화요소인 그 죄악,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구약성경에도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겠노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전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쏟아 넣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와 같은 그 영이 자기와 화목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1절,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죄를 없애는 일, 우리가 죄를 벗는 일, 우리가 죄를 깨끗해 하는 그 일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실은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요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 채울이란 말은 뭐냐? 채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주 불쌍히 보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걸 채울이라고 하는데요.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란 뜻이에요. 요거는 동정하다. 영어 단어로는 sympathize라고 말하는데요. 동정하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준다. 그런 의미가 바로 채울입니다. sympathize. 그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얼마나 불쌍하고 그것을 친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 강하게 채울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마음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것이 바로 채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아주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고 느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이유는 성령도 우리를 채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침륜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괴로움에 빠지거나 그런 어떤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혹 잘못된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를 자백해 하시고 때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매로 징계로도 내리시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이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앞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누워 있는 것도 이제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실은 육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또는 그 밑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부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연약한 그 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살 수 있도록 늘 화목을 유지하고 교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제를 회피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회피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은혜와 그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려오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데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의 어떤 화목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럼 우선순위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제단에서 있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 그런 어떤 봉사라든지 그런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어떤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냐? 안 녹는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녹아야 이제 짠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는 자기가 다른 사람 그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 속에서 서로 화목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화목은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낮은 곳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형제 자매 사이에 화목이 우선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녹여가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다른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본인이 담당하고 요즘 말로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내가 꼭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으로 내가 담당하고 감당한다면은 상대방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반목이 있다든지 불화가 있다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자기는 옳은데 어떤 상대가 옳지 않다,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죠.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 또는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주고 그것을 나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신앙이 성장한 분들이 항상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 연약한 분들의 그런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의 죄와 허물을 항상 늘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 뭐 그렇게 하지만은 늘 참아주고 또 때론 교훈도 해주고 너무 자꾸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면 매도 좀 되고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자를 올바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본인이 감싸주고 담당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공감하며 동정하며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 그것을 공감해 주고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자기 것을 이해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옆에 있는 자매를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오늘은 안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말씀 잘 안 들을까봐 그냥 커피 따서 미기고 그 한 형제 한 자매를 구하려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안 오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그렇게 집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합심해서 곳곳에서 숨은 곳에서 다 일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희생까지 해서 얻은 그 형제, 그 자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실은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 또는 주님과 교회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지만 너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의 화목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화목이 깨지면 이 마귀가 거기서 아주 춤을 추면서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있고, 그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교제에 오면은 마음의 화평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이 세상에 뭐 모든 어떤 병들은 어떤 육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화평하면, 마음이 행복하면은 이 육신도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몸에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늘 행복하고 좋은, 교회에 오면은 그렇잖아요. 교제에 와가지고 찡그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이 여기 계시고, 또 형제자매 사이에 이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화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도 우리가 자꾸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으로 점점 더 이제 풍성해지고 살찌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화목,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화목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럼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을 구원시키기 전까지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옛날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화목했던 그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그 집을 딱 평정해버리면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화, 화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그 가정에 이제 화목이, 화목이 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제 나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올바른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죠.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원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 미국에 있거나 러시아에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가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집안 식구,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제로 이 화평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목입니다. 그 화평, 화목이 완전히 그냥 상대방에게 화평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죽어주지 해가지고 상대방의 뜻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화평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남편도 구원을 받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마라 안 가고 또 구역 모임도 나가지 말고 종 모임도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싸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게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럴수록 정당하게 교회도 나오고 종모임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정당하게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이 올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남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올바로 살게 될 때 주어진 약속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보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제 올바로 살아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 말씀 들으러 왔을 때도 마음에 와 닿기보다는 오히려 피곤이 더 세가지고 세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끄떡거리다가 맞다고 끄떡거리다가 이렇게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유익이 없잖아요. 실은 우리가 주님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밖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화목을 깨려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게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기고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그 마귀는 점점 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는 그 일도 벌써 수천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혜도 더 많아졌는지 이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화목을 깨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목을 깨는 것들,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의 화목을 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깨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냐? 네가 아무래도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이러는 거지 하면서 그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을 정죄했어요. 욥기 32장 한번 봅시다. 욥기 32장 3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예, 욥을 정죄했습니다. 왜 욥의 세 친구는 그 욥을 정죄했을까요? 그 욥을 채울하지 못했어요. 욥이 지금 현재 불쌍한 위치에 있고 욥이 정말 아픈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것을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 벌 주는 거 봤냐? 네가 아무래도 죄가 없어서 그렇지. 심지어는 네가 지금 받는 이러한 징벌도 아주 약한 거다. 실은 너 더 크게 받았어야 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욥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 아내마저 자기 남편을 버리다시피 그렇게 막 악담을 하고 혼자 그 고통 속에 있어 있는 그 욥을 실은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채울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게 함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교제 안에서도 어떤 형제자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필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것이겠지 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아마 욥의 세 친구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정말 화목을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그 마음을 나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그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 자기는 영원한 한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을 깨는 이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에 반대로 내가 채유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할 때에 이 화목 깨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화목을 깰 때 마귀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리고 더 높은 마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상대방의 어떤 처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또 이제 또 한 번 이제 또 한 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KO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이고 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칼도 정말 요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에서 쓰여질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쓰여지지만은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검입니다. 이 검이니까 유익한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 이 검을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항상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화목을 깨기 위해서 항상 화목을 깨는 거기서는 항상 위아래를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도록 짓까짓게 하면서 업신여기도록. 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천사들도 옆에서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성령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각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아무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이 보혈로 피 흘려서 구한 아주 귀한 영혼입니다. 좀 허물이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이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할 때 시옷 이해해야 되지 지읒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붙이면 안 돼요. 항상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더 위로 더 좋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부시는 눈과 평가와 내가 보는 눈과 평가는 또 다르잖아요. 항상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화목이 교회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안에서도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있잖아요. 특별히 이 한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화목. 어떤 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제1의 이웃이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아마 읽어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정의 두 축인 이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 방정식이라고, 원래 남편 더하기 아내 니코르, 이꼴,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또 뭐다? 1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1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1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2분의 1인 거예요, 내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드디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이게 이제 부부 방정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화목이 되어 정말 한 몸처럼 살아가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선 남편의 역할을 조금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이런 말씀은 자매들은 몰라도 됩니다. 조금 조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부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그릇이란 말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극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바로 아내는 바로 나 자신의 반쪽입니다. 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편 된 자,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고 또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도 주신 말씀이지만 이 자매에게도 함께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그죠? 채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을 갖췄다는 것은 지, 정, 의를 갖춘, 그런 실체가 바로 인격체죠. 그래서, 원래 남자는 그 이성에 우선되고, 그리고 여자는 감성이 우선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도 그렇고 이 세상 일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갔다 와서 막 이제 남편한테 자기 힘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거 직장 못 다니겠어. 새로 부장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막 나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나 이거 아무래도 이거 직장 그만둬야 될까 봐. 그럼 남편은 옆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딱 세 단어죠? 그만둬.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저렇게 까다롭게 굴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뭘 다니냐. 그만둬. 끝입니다. 결론 다 났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은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늘 힘들게 너무 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주고 나를 좀 알아달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여자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요, 여자들은 그런다 하죠. 아,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직장이 그 상사가 새로 온 부장이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했어? 와, 힘들었겠구나. 야, 정말 나 같아도 열 받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채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이 이제 뭐요, 이제 뭐 10분, 20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구만도 세 단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같이 채울해주고, 이게, 실은 화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그런 TV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안 되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귐이 없는 겁니다. 부부가 살지만 한 집에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살지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치유를 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 그 혜택을 입으니까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자매들은 대부분 그걸 잘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 고맙다, 뭐하다. 근데 형제들은 되게 이 혀가 짧기 때문에, 또는 사용하는 단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하는데, 그죠? 원래 사랑도 그렇다 그럽니다. 여자들은요, 행동으로 사랑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말로 사랑해야지. 말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게 뭔 말이냐. 이거를 어떤 상대방이 아프고 또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집안일에 청소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또 뭐 가족 간의 일들이라든가 또는 뭐 시댁과의 일관돼서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파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고생했다 정말 힘들었겠다 일단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의 화목 거기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실은 말로 하잖아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화목,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부부간에 차 한 잔을 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의 화목, 이거는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식들도 보고요, 자녀들도 다 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결혼하고 이제 살 때도 부모가 그동안 그 엄마 아빠가 산 그 삶이 어떤 학습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교육이 되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남자가 어떤 그 감성이 더 발달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죠. 또 아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더 발달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항상 이 가장 그 화목에 정말 중요한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것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항상 그것을 어떤 자기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자기의 입장을 잘 설득해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거 갖고 되지는 않죠.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가 놀다 왔냐고. 직장에서 지금까지 뭐 고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늦게 왔다고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 입장을 설명하고 그걸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거예요. 좀 일찍 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는 접근하는 거고 이쪽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하, 내가 빨리 우리가 그 사귐, 교제 이런 것에는 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랬겠다고,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잠언을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이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죠? 여기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quarrelsome wife. 그래가지고 아내입니다.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형제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자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나는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서 남편이 이 성경 읽고 그래 나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은 남편에게, 어떤 성경은 아내에게, 어떤 성경은 어떤 회개하는 말씀, 어떤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말씀, 어떤 성경은 이제 신앙이 연약한 분에게, 어떤 말씀은 이제 장성한 분에게, 이게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게 남편과 다투는 것은 이게 이렇게 남편과 다투는 것은 이렇게 안 좋은 거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지 그 앞에 하나 더 봅시다. 25장 잠언 25장 24절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거기 하나 더 있어요, 그죠?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지 않아도 성경 두꺼운데 한 번만 쓰시면 되지 왜 두 번씩이나 썼을까요?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집안에서 다투지 않고 자매가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다투는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잠언 21장 그 앞에 다시 19절 봅시다. 잠언 2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투며 성내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노숙자지 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 감성이 우선한다. 아내는 어떤 감성이 우선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을 때는 이 감정이 폭발되거든요. 그 감정이 폭발돼서 계속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봤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 남편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왜 안 고쳐질까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 깨닫듯이 이것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아하, 아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구나. 아,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공감해 주는 그럴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죠. 그래서 하여튼 가정에서의 어떤 화목, 남편과 아내의 그 화목, 이거는 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이든지 아내가 하는 일은 그것은 당연한 어떤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끼치는 은혜고 나에게 주는 사랑이다 그예요. 그거에 대해서 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서로 하는 것이 정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은 같이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아직 뭘 잘 판단하지 못할 때는 실은 종아리도 맞고 이렇게 매를 대는 게 중요합니다. 매를 대는 것이 이게 교육을 하는데 좋은데, 하나님이 뭐 성경에 잠언에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는 때려야 된다고,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야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매를 대는 게 좋냐면은 사춘기 전 내지는 좀 뭐하면은 초등학교 초반 그 정도까지는 매가 먹힙니다. 그때는 매가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면은 고칩니다. 고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때리라고 했다고 막 작대기로 때리고 막 그러면요, 이게 이제 노여움을 사는 거예요. 노여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히 이제 사춘기 그때부터는 자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얼마나 존중한가, 자존중감, 이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도 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어떤 자존중감, 자존감이죠. 내가 이 자존감이 키워지고 이 자존감이 키워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붙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이제 다 무시하는 것을 나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가 안 되냐면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 사귐이 되고 하려면은 아버지가 아들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걸 채우라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래 네 상황에 네가 그렇게 한 거 그거를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과 이것을 또 거기서 제시하고 하면서 실은 이 세대 차이를 없애는 것은 바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고 그것은 사귐이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이 충분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녀를 노엽게 안 해도 되고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화도 이제 사라지고 진정 이제 남편과 아내의 화목과 또 부모 자녀 간의 화목과 그래서 즐거운 우리 집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 가정들이 될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들이 전부 이 교회에서 또 큰 교회를 함께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해나가는데 모두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거나 건들지 못하고 이 교회 본연의 의미에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과의 화목 아까 그건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더 밖으로 나아가 이제 땅끝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시죠?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럴 때에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화목시키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밖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이 화목해 하는 이 직책에 따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중집회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